13장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13장은 성경에서 비유가 제일 많이 기록된 장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들은 다 천국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비유들은 천국의 비유이면서도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런 가장 우리의 관심을 기울일 만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고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 천국 비유가 또는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 13장은 앞에 있었던 11장, 12장과 아직도 분위기와 내용을 연결하고 있는 시각에서 천국을 소개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 다수의 반대, 그것도 극렬한 반대가 지금 사실은 초점입니다. 소수의 추종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반대라는 그 분위기와 그 현실을 배경에 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말하자면 천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큰 무리, 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말씀하셨지만 10절 이하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째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라고 해서 그 절대 다수와 이 소수의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 간의 대조를 그 더 큰 목적으로 갖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가시면 34절 이하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에게는 절대 다수의 대상들에게는 그 내용을 밝히시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그 내용을 밝힙니다. 그 앞에 본 바와 같이 11절에 다시 오셔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들을 보시면 그 초점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런 것이 이런 쪽에 내용이 없고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와 추종하는 자와 같이 여기도 그 두 구별을 초점으로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도 좋은 밭과 나쁜 밭이 그 중요한 대조입니다. 길가 또는 돌짝밭, 가시 덤불의 밭과 옥토가 대조를 이루고 있고, 넘어가셔서 그 24절 이하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알곡과 가라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47절에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반대하는 자 이것이 말하자면 11장에서부터 시작된 계속되는 주제입니다 이걸 왜 마태복음이 이렇게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외면을 당했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초점을 가지는 것은 예수는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왜 메시아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정복자일 것을 알았습니다 힘을 갖고 오시는 해방자로 기대를 했고 예수님은 저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를 지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셔야만 됐는가 하는 것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는데 메시아가 왜 힘으로 오지 않았는가 권세로 오시지 않았는가 그 얘기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 13장 내에 나오는 그 천국의 복음, 천국에 관한 비밀을 보면 그 비유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십니다. 아까 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끝이 그렇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예수님이 심판자입니다. 47절 이하도 아까 좋은 고기 나쁜 고기도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이 심판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심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31절 이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랐을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심판자며 이 세상 끝에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실 뿐입니다만은 이게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 더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가 시작을 이렇게 미약하고 조그맣게 감추어서 하지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분입니다. 그것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같아서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지만 결국 큰 나무가 되어 새가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되는 것 같고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같이 가루 속에 삼키어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누룩이 모든 그 밀가루를 가루를 부풀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중심이 되며 최고의 권위가 되는 것과 함께 그 주권의 확립과 함께 그 나라에 있어야 할 백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라의 백성을 부르러 오신 분입니다. 그는 초청하러 왔습니다. 47절에 있는 바다에 치고 고기를 잡는 그물같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러 왔습니다. 심판하러 먼저 오시지 않고 부르러 온 것이 먼저요. 심판은 나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을 갖고 오시지 않고 권세를 갖고 오시지 않고 부르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은 그 나라의 백성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심판과 권세와 위엄은 감추고 초대하며 설득하며 권유하러 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완성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르러 오는 일이 필요하리라고는 예상치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미 있는 겁니다. 누구가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기네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제 할 일은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괴롭힌 자들에 대한 심판과 그 백성들에 대한 보상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서 메시아가 이 해방자요 심판자로 올 것이라고 기대했지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러 올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천국 비유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요.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권면과 또는 경고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신을 외면하고 또 오해하는 절대 다수들에 대하여 그 10절에 돌아오셔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저들이 못 듣는 것이 당연하며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들로 못 알아듣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 6장에 가보십시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973페이지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는 실패를 위한 소명을 받습니다. 네가 가서 외쳐봐야 못 알아들을 것이라. 저들이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를 것이라. 그러니 아예 그 눈을 감기고 귀를 막고 와라. 이런 실패와 일종의 저주의 소명을 받습니다.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이것이 무슨 그 물론 좋은 말씀이 있는 책이라 이렇게들 생각하십니다. 금과 옥조라 그러죠. 교훈과 금원들과 사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진리들이 기록된 걸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만은 성경 기록을 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교훈의 말씀을 하실 때 인격을 동원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인격 속에는 말하자면 이 성경의 내용이 사실과 필요를 말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감정이 배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학적으로 역설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역설이란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한다. 역설이죠. 그렇죠? 역설이란 게 왜 등장하죠?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강조하고 싶어서. 반어법도 강조죠. 반어법. 우리 강조할 때 쓰는 표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네가 1등을 해? 내 손에 장을 지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론 장담하는 겁니다. 너 같은 게 뭐 하겠나. 그러나 우리가 자식한테 그 말을 쓸 때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식이 밤낮 56명 중에 50등하고 오는데 그 6명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셋은 운동선수고 셋은 취직한 학생들이었다고. 야, 20등 안에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 아, 이번에 1등 할게. 네가 1등을 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 속에는 나 장 지져도 좋으니까 너 한번 1등 해봐라가 숨어있는 겁니다. 응? 누가 자기 자식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한번 해보겠다는데 아주 기를 쓰고 그럴 리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될 리가 없죠. 20등 안에라도 우선 들어. 아니, 일단 49등 한번 해봐라. 이게 목표지만 그러나 혹 한 대면 내 손에 장을 지셔도 좋다. 그거는 장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역설적으로 반어법적으로 소원하는, 거기까지 간다면 내 무슨 소원이 있으랴. 그 하나 더 할까요? 난 네가 서울대학을 간다면 죽어도 좋다. 미안해. 아니, 자식 서울대학 가서 기뻐하려고 키운 건데 서울대학 갔더니 목매달아 죽으면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자식이 서울대학 못 가죠. 그런 표현은 그게 무슨 표현인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집은 왜 부부가 다 애들을 남겨놓고 자살을 했는가. 그 소원하던 서울대학을 들어가서 자살을 했노라. 이렇게는 아닌 거예요. 말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말이란 인격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인격이 쓰는 표현이라고요. 그게 감정이 있다니까요. 감정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고 누가 이 백성을 위하여 갈 거라 할 때 절 보내주시오. 여러분, 이 백성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며 복을 베풀기 위하여 그의 종을 부른 건데 그 종보 너 가서 얘기해봐. 좀 못 알아듣는다. 그냥 아예 가서 샷다 내리고 와라. 응? 눈 감기고 귀 막고 와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키우다가 속상함을 할 무자식이 상팔자지. 무자식. 저게 내 원수야. 저게 김일성은 죽었는데 저건 왜 안 죽어? 그게 안타까움의 표현이지 정말 죽으라는 얘기 아니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야, 저 새끼들 가서 다 죽여라. 그거예요. 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죽이라는 얘기는 이사야 보고 가서 눈 감기고 귀 막고 오래요. 좋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세요. 지금 이 말씀을 이용해서 저들은 못 알아듣는다. 저들이 못 알아듣게 내가 눈 감기고 귀 막았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심판자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 나라를 완성하려면 그 나라의 백성을 불러야 돼요. 근데 그 나라의 백성은 없단 말이에요. 알아듣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없는 셈이라고요. 이사야의 인용으로 하는 얘기, 이들에게 말을 해도 어차피 못 알아듣느니라. 말 하나 많아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다 하다 하다 안 돼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러 오셨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 뭘 선언했어요?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거예요. 말로 하다 하다 안 돼서 최후의 방법을 쓰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다고요. 왜 죽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 얘기죠. 지금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 예수님이 너희들 왜 못 알아듣냐? 너희들 왜, 너희는 왜 나 반대하느냐? 그 중에 소수라도 알아들은 자가 있다. 이걸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 절대 다수가 못 알아들었다. 절대 다수가 그를 반대했다. 모두가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 우리는 그가 왜 죽는지 몰랐다. 우리 때문에 죽는지 몰랐다. 이사야 53장의 예언이라고요. 우리는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줄 알았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는 줄 몰랐다고요. 예수님 이거 알고 오셨어요? 이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을 반대하고 주를 위해 내가 목숨까지 바쳐 지킬 테니까 죽지 마십시오 그랬던 베드로가 뭐라고 욕먹었다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꾸짖은 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표현된 이런 표현들은 다 저들이 알아먹을까봐 말을 못했다가 아니라 해도 모른다예요. 해도 모른다. 해도 모른다. 제자들은 그때 알았죠? 제자들은 어떻게 알았죠? 말하자면 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이미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두에게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한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저들은 예수님이 뭘 위해서 오셔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메시아가 왜 와야 된다고? 보상을 하러 와야 된다고 생각했다고요? 저들을 구원하러 와야 된다고 생각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놓고 무슨 보상을 요구하세요? 나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대부분의 성도들의 오해는 나 예수 믿어줬습니다. 보상해 주십시오. 라니까요. 그래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늘 불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난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요? 응? 그죠? 여러분 모두가 그게 불만이에요. 아, 내가 예수 믿어 주고 있는데 뭐 하나님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니죠. 우린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고 우린 여기 나오는 예수를 추종한 그 소수에 끼어 있지 않았어요. 우린 그 절대 다수에 끼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 예수 믿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지가 뭘 해줬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 남다르게 뭐 해줘야 되잖아요. 그가 나오는 거죠. 우리 자식들이 그 말하죠. 자식들이 부모가 자식에게 뭘 해주는지를 몰라요. 부모가 자식에게 먹이고 입히고 뿐만 아니라 자식을 사람답게 키우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사람답게 훌륭하게 만들려고 공부 잘하면 뭐 사주고 너 공부 잘해 뭐든지 해줄게. 에? 그랬더니 그게 무슨 큰 행세, 그 유세죠, 유세. 그 불만이 생기고 나 공부해주고 나 말 잘 들어줬더니 1억이에요 라고 나와요. 그래서요 한 달에 한 번은 날 잡아갖고 패야 돼요. 우리 애들이 한 번은 우리가 말 잘 듣고 공부 잘 해줬더니 뭘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금방 반박을 했어요. 좋아, 나도 술 먹고 와서 행패를 한번 부리마 이 왼수들아. 이것들이 아버지가 착하게 사니까 아주 우습게 알아. 우리 애들이 항복했어요. 우린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나 예수 믿어줬잖아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 감격이 없는 이유가 여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우리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우리의 운명과 현실을 몰랐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며 관심이 없으며 죄가 뭔지 진리가 뭔지 구원이 뭔지 모를 때 그 필요성을 모르며 죄 아래에 있는 현실을 몰라요.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에 대하여 자각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해달라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불만은 그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힘으로 임하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나한테 까부는 놈 귓방맹이 때려주고 나를 위하여 왜 무슨 높은 자리와 힘을 주지 않냐 이거예요. 거긴 뭐가 없어요. 은혜와 사랑이 뭔지 거룩과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린 이미 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되었고 죄 아래 있었던 운명과 그 처절한 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는 그의 자녀가 되었고 성경의 기록과 같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된 것을 압니다. 우리는 죄를 거부하며 더러움을 거부할 수 있는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살며 진리와 생명과 자랑과 영광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자된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감사며 그가 얻은 구원의 그 내용의 고급함과 영광됨과 영원함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것과 다른 것을 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뭘 얹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언제나 많합니다. 이 위에 무슨 계속 뭐 돈 벌고 건강하고 형통하고는 이 위에 그거 있으나 많아인 거예요. 그 있으면 조금 더 난 게 아니고 이 우리가 얻은 바 구원의 내용에 영광된 것과 중한 것에 비하면 그것은 덤불이 하나 붙은 거예요. 그죠? 누가 돈도 가지고 더 건강하고 세력이 있어 얼굴에 그래서 건물 하나 더 묻은 거예요. 굉장한 게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이 굉장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을 감격해 하며 감사케 하며 자랑케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불만이죠. 하나님이 이외에 더 주시지 않습니다. 더 주실 게 없습니다. 그 외의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혹 건강을 주거나 혹 지위를 주거나 혹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와 현실을 이 말씀으로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힘이 왜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그리하여 감사와 감격과 승리와 자랑이 오늘 당장 이 시간을 마치고 돌아가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에 대해서 떠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 앞에 구하여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게 느끼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욕심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영원한 우리의 생명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인생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의 자녀된 이 자랑 이 복된 우리의 신분 주 안에서 확인하고 승리와 자랑과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